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영화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영화계 전반에도 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거의 모든 산업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입장이 나뉘고 있죠.
예.
그만큼 사회 곳곳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술계가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영화계하고 공연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영화계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계 산업 생태 안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극심한 침체를 겪고 이제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예.
그 반대로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어서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다지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영화 보러 간 지가 정말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네. 영화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잘 보러 가시질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조금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올해 초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깐느 영화제는 물론 미국의 아카데미 등 해외 유명 영화제까지 석권을 하면서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한국 영화계는 아 우리가 이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았구나 했는데 자, 그런 기대감이 코로나19 때문에 바로 꺾였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로 정점을 찍었을 때가 1월 달이에요.
네.
그래서 2월 초에 바로 세계 영화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바로 직후인 1월 중순부터는 그야말로 그 코로나 전국이
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국 영화계가 100년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서 최악의 위기를 또 맞게
네.
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죠. 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외출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 개봉이 줄줄이 연기됐고요. 극장 관객 수가 9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말이 90%지 사실상 극장으로 영화 보러 가는 관객이 거의 사라졌다.
맞아요.
예,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휴업이죠.
그래도 영화관에
네.
새롭게 개봉한다는 뭐 소식이 있으면 가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보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그러니까
아,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히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보다도요.
네.
영화 제작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데.
네.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있어요?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그 산업계가 메이킹 필름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아, 메이킹 필름이라면 그게 뭐 어떤 거죠?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이제 메이킹 필름이라고 네.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를 만드는 그 카메라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드는 사람들을 찍는 카메라가 요즘에는 따로 따라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홍보 마케팅에 써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널리 알릴 때 사람들이
네.
영화의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미리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고 줄거리는 잘 모르는데 사진 몇 개, 뭐 동영상 짧은 예고편
네네.
보고 결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럴 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뒷얘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 더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영화는 정말 더 알고 싶다.
네.
그럴 때 이 메이킹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업계에서는 탑이라고 찍혀 있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가 성수기에는 8명이나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명 남아있는데 한 사람은 재택근무. 그러니까
네.
사무실 가봤더니 빈 의자만 쫙 있고 두 사람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영화의 전체 제작 과정을 촬영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 메이킹 필름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나중에 돈을 받잖아요.
네.
15개가 밀려있답니다. 돈을 못 준대요.
그래요.
개봉을 못했으니까 사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겹치면 이 회사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영화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이제 부수적인 어떻게 보면 고용이 창출된다는 건데
예.
메이킹 필름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건 저는 또 오늘 알았네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실 메이킹 필름 같은 거는 아예 제작을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이킹 필름을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네. 그것이 홍보 마케팅 그리고 기록의 일환으로서 투자를 했던 건데 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메이킹 필름을 아예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업종 자체가 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홍보 과정에서 그러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업종은 어떨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네.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대표적인 회사 S사가 있어요. 여기 가봤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흑행장인 명량을 포스터를 만들었던 네. 팀이고 최근에 기대작 반도도 이 팀에서 포스터를 다 했더라고요.
네.
근데 대출로 버티고 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 대표가 네. IMF 때와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확히 상반기 수익의 절반이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 장기화되면은 네. 뭐 감원을 하든가 감봉을 하든가 그거보다 더 장기화되면 진짜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코로나가 여러 업종을 괴롭히고 있는데 특히 영화 업종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또 뭐니 뭐니 해도 극장이 아닐까 싶은데 극장은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국내 최대 극장 체인이 네. CGV라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 퇴직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극장 관객의 90%가 사라진 상태에서 네. 이제 정리해야 할 극장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예,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네. 코로나19에도 살아남는 극장이 되기 위해서 살균 기능이 있는 UV 등 같은 걸 막 설치해놓고
네.
또 대형 LED 스크린으로 야외 영화관도 마련했어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쉽지가 아예. 않죠.
여기가 야외 네. 영화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봐야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극장의 매출이 줄어들면은 극장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극장 건물에 있는 모든 그 업체들이 다 타격을 받습니다.
맞아요. 가서 뭐 커피도 사 마시고
그럼요.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 대형 복합 영화관에 네. 관객의 발길이 끊겼다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네.
건물에 60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더라고요. 근데 50곳이 폐업을 했어요.
아이고 거의 다 폐업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극장
되면?
하나로 네. 다 먹고 살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극장 관계자가 네. 하루의 관객 수는 전기료도 안 나온다. 그런 극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영화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 영화의 중흥을 이끌었던
네.
거는 아무리 독과점에 뭐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형 영화계 체인점들이었거든요.
네.
CGV니 뭐 다양한.
네,
근데
맞아요.
여기가 다 사라지면 영화를 걸 곳이 없으니 영화계가 같이 죽지 않겠느냐 이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렇게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것도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반대로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네. MC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화 자체를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 넷플릭스로
그렇죠.
똑같이 봐요. 네.
영화를 보는 그 어떤 내가 영화를 몇 개를 봤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늘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걸 뭘로 보느냐?
그러네요.
넷플릭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걸 OTT 업체라고 합니다. OTT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전부 텔레비전을 볼 때 네. 안테나로 보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조그만 네모난 박스 같은
네.
걸 딱 얹어서 케이블, 그러니까 선이 전선이 연결돼서 동영상들이 그 전선을 타고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TV도 보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VOD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다가
네.
이제 그 동영상들만 전문적으로 따로 그 TV 보는 그 셋톱박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TV 보는 셋톱박스 위에다 하나를 더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더 톱입니다. 그래서 셋톱박스
네.
위에 하나를 더 얹어놓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전부 동영상들만 특화시켜서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요. 지금 서비스 시작 4년 만에 실제
네.
이용자가 637만을 우리나라에서만입니다. 637만을
네.
넘어서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그런데
네.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다달이 한 9,500원씩 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돈 내는 사람이 1억 8천만 명이 있대요.
얼마를 그러니까 버는 건가요?
1조 한 7천억 정도를
네.
번다고 하는데요. 이 가입비로만. 그 외에도 또 부대적인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중에 1조 원을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데 투자를 합니다. 아, 1조 원.
번 걸 다 거의 투자를 하고 있네요.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 그래요?
대표가. 우리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동영상들을 만드는데 모두 다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네. 비용들을 빼고 순이익이 나오면 주주들한테도 안 나눠주고요. 그냥 이 영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니까
네.
너무너무 이렇게 참신한 영상들이 여기만 가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건데요. 달러로 따지면 7.94달러를 한 사람씩 내서 네. 결국 14억 5,3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와서 그중에 8억 달러 정도를 그냥 쏟아붓는 거죠.
네.
지금 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니까 사실은 네. 젊은 10, 20 세대들은 전부 다 영화를 앉아서 손으로 띡띡띡 버튼을 누르면서 바로 이 넷플릭스 같은 그런 서비스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넷플릭스 말고도 네. 뭐 왓챠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국내 업체들의 경쟁을 지원해 주려고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이 와중에 참 다행입니다. 뭐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에서는 뭐 킹덤 그 좀비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인기를 끌고 뭐 사냥의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네. 정말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넷플릭스 때문에 전 세계가 네. 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데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와중에 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자 이런 광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 통해서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남한 여성과 북한 남성의 로맨스를 그린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게 또 그렇게 인기가 높다죠?
특히 일본에서요. 네. 겨울 연가 이후의 최고의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빈 씨가 배용준 씨의 인기를 넘어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예, 일본의 슈칸 아샤이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는데 네. 최신호의 표지 모델로 현빈을 발탁하고 굉장히 재미난 그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네.
일본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북한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북한 남자와 만나고 싶다. 북한에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랑의 불시착 때문이랍니다.
이 사랑의 불시착 덕분에 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상 속 디지털 기술의 위상도 또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계보다 네. 몸집이 작은 업체잖아요. 이 그 동영상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영화들을 만들고 드라마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개수는 더 늘어났죠. 그러면서 개수가 늘어난 것을 관련돼 있는 그런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네. 특별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디지털 특수효과 회사들 이 회사들은 뭐 지금 예를 들어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네. 특수효과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이 회사는 그 킹덤 때문에 네. 지금 거의 돈방성이 안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 특수 기술을 네. 얼마에 했다고 들어보고 다들 전 세계에서 놀라서 이 회사로 우리도 해주세요 하면서 몰려들고 있다는
그래요?
거죠. 이 외에도 지금 현재 킹덤이 190여 개국에 동시 방영되면서 네. 27개 언어로 자막이 번역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역업체
번역.
잘 살고 있고
네.
또 이 넷플릭스 같은 곳은 외국의 그 영화나 드라마들도 들어올 때 특히 어린이물들은
네.
다 더빙이라고 거기다가 우리 배우들 목소리로 입히잖아요.
네.
성우들도 돈을 번대요 요즘.
아 그렇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나는
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특수가 있지만 또 그런 특수가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아니 일단은 영화 산업은
네.
영화 제작사가 이제 영화를 극장에 걸어서
네.
그것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영화 제작사라고 하는 것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연계를 받아서 이제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이렇게 그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네. 업체들이 전부 이제 넷플릭스의 뭐 자회사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영화들이 있다 그래도 그렇죠. 넷플릭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못 만들게 되는 네. 그런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 영화 볼 때 할인권들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의 그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투자를 해서 이제 특별한 그 창의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발굴해내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투자하는 건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특히 콘텐츠에서는 이 콘텐츠에 관련된 특히 영화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 위기 속에서도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시대에 큰 위기를 맞은 기존의 영화 산업 그리고 오히려 기회를 맞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영화 영상 산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